보통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진단을 받을 때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역설적이게도 그게 바로 명확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결과를 기다릴 때 의사가 필름을 딱 가리키면서 보시죠. 여기가 똑 부러졌네요. 깁스하고 한 달 쉬면 낫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좀 고통스럽긴 해도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흑백이 아주 분명하니까요.
네, 인간의 뇌 자체가 약간 그렇게 설계되어 있죠. 눈에 보이고 또 명확하게 원인과 결과로 분류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통제감을 느끼고 안도감을 얻거든요. 사실 고통 그 자체보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견디는 게 훨씬 더 힘든 밥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인간이 겪는 억울한 고통이나 막 억압의 세계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그 명확했던 엑스레이 기계는 산산조각이 나버리잖아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진짜 진단명조차 나오지 않는 그 혼탁한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전혀 저지르지 않은 잘못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주변에서 나를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뭐라고 말하죠?
그냥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해. 자존심 한번 굽히고 사과하면 예전처럼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약간 이렇게 종용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압박감이네요. 잃어버린 평온을 되찾기 위해서 거짓으로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뭐 지금 남은 알량한 모든 것마저 잃게 되더라도 내 안의 진실을 끝까지 쥐고 있을 것인가? 이건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심리적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칠 자료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되고 강절한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주온 월튼 박사님의 욥기 강해 중 세 번째 대화주기, 즉 욥기 22장에서 27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자료인데요. 욥이 겪은 끔찍한 고난과 그를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정죄하기 시작한 세 친구의 논쟁이 막바지에 다다르는 부분이죠.
네, 흥미롭게도 이 세 번째 주기는 전체적으로 분량이 아주 짧은 편이죠. 논쟁의 소재가 고갈되어서인지 소발이라는 친구는 아예 입을 닫아버리고 빌닷도 아주 짧은 몇 마디만 던지고 맙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텍스트의 양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텍스트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내용이 가벼워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절대 아니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이 낡은 고대 텍스트의 줄거리를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텍스트가 짧아지면서 그 안에 담긴 심리적 폭력성은 훨씬 더 날카로워지거든요. 우리는 현대 독자들이 성경이나 고대 문헌을 읽을 때 너무나 쉽게 빠져버리는 그 번역의 함정을 철저히 해체해 볼 겁니다.
네, 번역의 함정이요?
네, 그리고 그 장막을 걷어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 즉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인간이 주변의 집요한 압박 속에서 보상과 청렴성 중 무엇을 택하는지 그 처절한 심리적 결단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이 오래된 문헌이 던지는 철학적 무게를 제대로 소화하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현대인의 안경을 끼고 이 텍스트를 오독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부터 해야겠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는 게 바로 우주관에 대한 구절이잖아요. 욥기 26장 7절인데 사실 저도 이 구절을 읽고 예전에 꽤 놀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놀라셨다고요? 많은 번역분들이 이 구절을 번역할 때 본의 아니게 현대 과학의 프레임을 더 씌우는 실수를 범하죠. 예를 들어 널리 읽히는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구절을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약간 이렇게 번역해 놓았거든요.
잠깐만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엠티 스페이스 위에 떠 있다. 이거 딱 들으면 누구라도 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라는 진공 공간에 중력으로 둥둥 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구나. 역시 놀라운 통찰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대 독자라면 십중팔구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뉘앙스의 번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분석에 따르면 이런 해석은 텍스트의 원래 의도와는 거리가 먼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진공 상태의 우주 공간이나 행성이 궤도를 도는 중력 같은 개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아예 없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는 거죠?
원어인 히브리어 단어들을 고대인들의 실제 세계관에 비추어서 다시 풀어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첫 줄에 등장하는 북쪽, 히브리어로 자폰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해볼까요?
설마 우리가 아는 동서남북할 때 그 나침반의 북쪽 방향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단순한 방향을 가리키는 지리적 용어가 아닙니다. 고대 가나안 신화와 근동 문헌에서 자포는 우주적인 거룩한 산을 의미해요. 신들이 거주하고 천상세계와 지하세계가 만나는 신화적이고 우주적인 중심축으로서의 자폰산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에 가깝죠.
와, 나침반이 아니라 신화적인 산 이름이었군요.
맞아요. 이스라엘의 다른 문헌에서도 신의 거처를 묘사할 때 종종 차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펴다라는 뜻의 동사 노테는 허공의 무언가를 쫙 펼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신들이 거주하는 천상의 텐트 혹은 그 장막을 웅장하게 쳐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밤하늘의 북쪽 방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 되는 신들의 산, 그 천상의 세계를 장엄하게 텐트처럼 펼쳐놓는다는 거군요. 그럼 그 두 번째 줄에 나오는 허공이나 아무것도 없는 곳은 뭔가요? 우주비행사들이 유영하는 막 그런 텅 빈 진공 상태가 아니란 뜻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고대인들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원어로는 토후와 벨레마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근동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물질을 이루는 원자나 분자가 없는 그런 물리적 진공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면 대체 뭘 의미하는 거죠?
그들에게 비존재란 어떠한 기능이나 질서가 없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기능과 질서가 없으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여겼다고요? 뭔가 철학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광활한 사막이나 통제할 수 없는 깊은 바다는 인간의 삶을 위해 아무런 유의미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혼돈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모래와 물이라는 물질이 분명히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비존재의 영역이라고 불렀어요.
아, 물리적으로는 모래가 있지만 나한테 쓸모가 없고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없는 거다. 이렇게 봤다는 거군요.
토후의 상태인 겁니다.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요. 듣다 보니까 이거 마치 우리가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에서 일직선 세 개가 나란히 그어져 있는 걸 딱 발견하고는 대박, 고대인들이 이미 와이파이를 쓰고 있었어 라고 호들갑을 떠는 것과 똑같잖아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 담긴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건데 말이죠.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진 현대 과학이라는 최신 소프트웨어로 고대의 데이터를 읽어내려 하거든요. 이 구절의 마지막 함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달다로 번역된 탈라라는 단어도 마술사가 물건을 허공 위에 끼워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인데요?
나무에 열매가 매달려 있듯이 어딘가에 물리적으로 땅 매달려 있다는 뜻에 가깝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서 번역된 땅, 즉 에레츠는 우리가 사는 이 둥근 행성 지구가 아니라 죽은 자들이 머무는 지하세계를 뜻합니다.
잠깐만요. 우조를 묘사하는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히면 문장 전체의 그림이 아예 달라지겠는데요? 이 재구성된 번역을 다 합치면 도대체 어떤 문장이 되는 겁니까?
아주 낯설고 고대적인 풍경이 등장하죠. 하늘, 즉 천상의 세계는 기능이 없는 우주적 혼돈인 위에 있는 물 위에 장막처럼 펼쳐져 있고 지하세계는 그 아래에 있는 혼돈에 매달려 있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와, 전혀 다르네요. 지구가 우주 허공에 떠 있다는 과학적 선언이 아니군요.
네, 고대인들이 상상했던 우주관, 즉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라는 거대한 혼돈의 바다 사이에 천상과 지하 세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철저히 고대적인 구조를 묘사한 시적 표현인 거죠.
현대 과학의 잣대를 들이밀면 텍스트를 완전히 오독하게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고대인들이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조차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오해하고 있다면 이 텍스트의 진짜 본질인 인간의 고통을 두고 벌이는 친구들과의 논쟁 역시 번역에 따라 그 화자의 의도가 완전히 왜곡될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우주관 번역의 오류를 굳이 먼저 짚고 넘어간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번역의 미로를 통과해야만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논쟁의 핵심에 제대로 닿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특히 욥기 22장에 등장하는 엘리바스의 발언은 그 번역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끝판왕격입니다.
아, 엘리바스의 말이 그렇게 번역하기 어렵나요?
네, 이 구절의 히브리어 문법 구조가 워낙 귀괴하고 복잡해서 하벨이나 하틀리 클라인스 같은 세계적인 학자들도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어나 한글로 예쁘게 정돈된 번역본을 읽을 때는 마치 모든 미스터리가 이미 깔끔하게 풀려있는 기성품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매끄러운 문장 이면에서는 학자들이 원어의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피 튀기는 지적 전투를 벌이고 있었군요. 그럼 이 복잡한 문법의 실타래를 도대체 어떻게 풀었나요?
여기서는 단순히 사전적 의미에 얽매이는 대신에 히브리 시문학 특유의 평행법을 단서로 삼았습니다. 히브리 시는 앞구절과 뒷구절이 구조적으로 대칭을 이루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퍼즐을 풀기 위해 6기의 다른 장, 뭐 13장, 21장, 34장 등에 등장하는 유사한 구조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교차 검증하는 탐정 작업을 수행한 겁니다.
오, 약간 언어학적 수사대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 결과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 완전히 새로운 번역을 제안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원문 두 번째 줄 구석에 박혀있던 마스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중재자를 뜻하는데요. 구조적 대칭성에 근거해서 이 단어를 첫 번째 줄의 주어 자리로 과감하게 끌어옵니다.
아, 단어의 위치를 옮겨서 문장의 뼈대 자체를 다시 조립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기존 번역에서 사람이나 영웅을 뜻하는 주어로 해석되던 게베르라는 단어는 34장의 용례를 증거로 삼아서 주어가 아닌 목적어로 해석해버립니다. 하지만 문법적 구조보다 더 중요한 건 단어가 품고 있는 그 뉘앙스를 살려내는 거였죠.
어떤 뉘앙스요? 단어 뜻이 완전히 달라지나요?
사닥과 탐함이라는 단어인데요. 기존 번역들은 이걸 의롭다 혹은 흠이 없다 같은 단순한 도덕적 성태로 번역해왔어요. 하지만 이 단어들이 법정에서 스스로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상거래에서 장부를 낱낱이 해명하는 매우 법률적이고 거래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다 혹은 자신의 길에 대해 온전한 해명을 하다로 번역을 하죠.
잠시만요.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중재자, 스스로를 정당화함, 온전한 해명. 이걸 다 합쳐서 엘리바스가 요백에 던진 말을 재구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준비되셨나요? 엘리바스의 원래 의도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신을 대신해 섬기는 지혜로운 중재자가 일개 인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네가 네 자신을 정당화하려 든다고 해서 신이 호의적으로 반응하겠는가? 네가 너의 길에 대해 온전한 해명을 한들 대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와, 이거 진짜 뼈를 산산조각내는 팩트폭력이네요. 엘리바스가 왜 친구라는 이름표를 달고 왔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앞선 대화에서 욥이 고통 속에서 피를 토하면서 내 억울함을 신에게 전달해줄 중재자가 필요하다. 나는 내 정당함을 해명하고 싶다. 막 계속 부르짖었잖아요.
네, 간절히 원했죠.
그런데 엘리바스가 그 핵심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아버린 거네요. 중재자, 해명, 그런 게 너한테 무슨 실질적인 이득이 될 것 같아. 라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복잡한 문법의 장막을 걷어내고 나면 이 세 번째 대화 주기에서 친구들이 쓰고 있던 위로자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잔혹한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더 이상 요배 감정을 어루만져주려 하지 않아요. 네가 자꾸 중재자를 찾고 결백을 주장하는 건 사실 네가 지은 숨겨진 죄를 덮으려는 연막술에 불과하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아, 속셈이 따로 있다고 몰아가는 거군요.
네, 신은 이미 너의 불의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잔말 말고 회개해서 네 재산이나 다시 찾아라. 이런 조롱 섞인 압박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공격이 진짜 무섭고 교활한 건 철저하게 이득이라는 그 현실적인 논리에 기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분석을 듣다 보니까 엘리바스는 무슨 냉혈한 PR 위기관리 전문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의뢰인한테 이렇게 윽박 지르는 거죠. 대표님, 지금 억울한데 중요합니까? 일단 대중들 앞에서 무조건 고개 숙이고 사과문을 발표하세요. 그래야 끊겼던 광고도 다시 들어오고 회사도 살 거 아닙니까? 막 이러는 거잖아요.
와, 진짜 PR 전문가 비유가 딱 들어맞네요. 위로를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철저한 폭력이자 억압인 거죠.
맞아요. 그럼 또 다른 친구인 빌닷은 어떤 식으로 공격하나요?
위갓은 25장에서 아주 짧게 발언하고 퇴장하는데요. 그 타격감은 결국 가볍지 않습니다. 그는 일종의 허무주의적이고 전통적인 지혜를 무심하게 툭 던집니다. 신은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하고 완벽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다. 그러니 너 같은 결함투성이 존재가 억울함을 호소해봤자 우주적 관점에선 아무 의미도 중요성도 없다. 이렇게 욥의 개인적인 고통을 아예 철학적으로 축소시켜버리는 폭력을 가하죠.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네요. 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재산과 가족은 다 날아갔고 그나마 하나 남은 기댈 곳인 친구들마저 그냥 눈 딱 감고 잘못했다고 치자
그럼 이 고통도 끝날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며 조롱하고 압박하는 거잖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달콤하고도 잔인한 타협안 앞에서 멘탈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욥도 엄청난 내적 갈등에 시달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욥 역시 완벽한 깨달음을 얻은 초월적인 성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욥도 흔들렸다는 거군요.
네, 욥은 여전히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인과응보, 즉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전통적인 틀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자신의 믿음과 너무나 달랐죠.
그렇죠. 자신이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게다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억압적인 권력자들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빈곤층을 착취하면서 잘만 살아가는 그런 무질서가 팽배해 있었던 겁니다. 신이 우주에는 질서를 세웠을지 몰라도 적어도 자기 삶에 무질서만 가져왔다고 아주 절규하게 되죠.
자기가 굳게 믿던 신념이랑 눈앞의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오는 그 인지 부조화의 고통이 진짜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하지만 그 처절한 괴로움 속에서도 욥은 PR 위기관리 전문가 같은 친구들의 조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회유를 철저히 거부하면서 그들을 나의 적, 곧 신의 적이라고 선언해버리죠.
와, 거기서 드디어 이 비낙인 논쟁의 클라이맥스가 등장하네요. 주변의 모든 압박과 제발 좀 타협하고 편해지자는 그 유혹 속에서 욥이 27장에 이르러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결단이 단순히 친구들과의 지긋지긋한 말싸움을 끝내는 걸 넘어서서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던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연결되는 건가요?
이 장면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욥기 1장의 천상 회의로 돌려야 합니다. 즉 이 모든 비극의 발단이 된 거대한 우주적 내기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아, 처음 시작할 때 그 장면이요?
네, 그때 도전자 혹은 사탄이 신에게 제기했던 가장 근본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이 뭐였습니까? 바로 인간이 아무런 혜택이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까닭 없이 의로움을 유지하겠는가 하는 무상적 청렴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와 이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 퍼붓던 말들, 신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거나 빨리 회개해서 재산을 되찾아라 라는 그 모든 압박들이 결국 청렴성이나 진실보다 보상과 이득을 우선시하라는 끔찍한 유혹이었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보상 중심의 사고방식이죠.
욥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상 천상에 있는 도전자의 논리를 땅에서 그대로 대변하는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욥기 27장에 나오는 욥의 묵직한 선언이 터져나옵니다. 욥은 이렇게 외치죠. 나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 순전함, 나의 청렴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 입술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욥이 말하는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는 건 단순히 일상적인 거짓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재산과 평온을 되찾기 위해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세상과 신 앞에서 타협하면서 거짓 자백을 하지는 않겠다,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욥이 끝까지 쥐고 있었던 순전함이란 자신이 도덕적으로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다는 교만이 아니었어요. 욥은 신의 뜻을 다 헤아리지도 못했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 여전히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군요.
네, 내 안의 진실을 물질적 혜택이나 안락함과 맞바꾸기 위해 거짓 자백의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죠.
와, 이게 정말 엄청난 반전이네요. 욥이 이 잔혹한 시험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정답을 모두 알고 있거나 신의 깊은 섭리를 완벽히 이해해서가 아니었군요. 수많은 오해와 혼란,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질서 속에서 고통받으면서도 단 하나, 보상을 얻기 위해 내 진실을 팔아넘기지 않겠다는 그 투박하고도 미련한 고집, 그 청렴성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욥이 그 선언을 내뱉는 순간 욥기 1장에서 시작된 우주적 내기는 끝이 납니다. 인간은 보상 없이 의로울 수 없다던 도전자의 주장은 선산조각이 나고 완벽히 논파되죠.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갈 동력을 상실한 친구들의 역할도 거기서 끝이 납니다. 대화 섹션은 완전히 종료되고 텍스트는 자연스럽게 28장의 지혜를 찬양하는 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깊고 묵직한 탐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주의 진공을 묘사한 줄 알았던 고대 텍스트가 사실은 고대인들이 바라본 비존재와 혼돈에 대한 묘사였다는 그 번역의 비밀을 풀었고요. 복잡하게 꼬여있던 히브리어 구문들을 평행법으로 추적해서 위로를 가장한 엘리바스의 잔혹한 PR폭력을 밝혀냈습니다.
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도달한 종착지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었죠. 보상과 이득을 미끼로 가짜 회계를 강요하는 폭력적인 세상의 회유를 끝내 거부하고 자신의 진실을 지켜낸 한 인간의 위대한 결단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이 깊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킬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의 철학만 엿본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건 오늘날 소셜미디어 시대의 사과 문화나 캔슬 컬처를 정확히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요즘 시대를 보면 요배 친구들처럼 대중과 여론이 몰려와 압박하는 경우가 진짜 많죠.
맞아요. 내가 믿는 진실이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은커녕 나를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불이익으로 밀어넣을 때 세상은 말하잖아요. 네가 진짜 잘못했는지는 안 중요해. 일단 알고리즘과 대중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사과문을 올려. 그래야 너의 사회적 생명이 연장되고 밥줄이 끊기지 않아. 약간 이렇게요.
네, 정말 일상에서 흔히 겪는 현대판 요배 상황이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진실을 지키면 모든 것을 잃고 거짓자백을 하면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이 익숙하고도 잔인한 선택지 앞에서 여러분은 언제까지 그 진실의 곁에 남아 있으시겠습니까?
요배의 승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진정한 의로움이란 세상의 모든 정답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아니라 오답을 강요하며 타협을 요구하는 세상의 달콤한 계약서에 결코 서명하지 않을 미련한 용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진단명 없는 고통과 고장난 엑스레이 기계 기억하시죠? 우리 삶의 고통은 늘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혼탁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거짓자백이라는 가짜 처방전을 내밀면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이것만 꿀꺽 삼키면 모든 게 명확해지고 편안해질 거라고요. 하지만 욥은 정답이 없다는 혼란과 고독을 맨몸으로 견뎌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짜 처방전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처방전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강요한 가짜입니까? 이 묵직한 질문을 품고 남은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사유의 바다를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